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마련 중인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 제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백악관 측이 27일 밝혔습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신임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미 CNN 방송에 트럼프는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법안을 거부하고 더 강력한 러시아 제재 법안을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 측은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존 코닌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는 VOA에 그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백악관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데 의회와 협력하는 것이 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훈련을 받은 이라크 군인들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모술 올드시티를 탈환하는 전투 막바지에 수감자 수십 명을 처형한 의혹이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그 같은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라크 육군 16사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세라리 윗슨 중동국장은 미군은 자신들이 교육하고 지원한 군인들이 끔찍한 전쟁 범죄를 자행한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두 곳의 국제 관시 단체가 처형 현장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셉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군 지휘관들에게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통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덤포드 의장은 대통령 명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전달되고 장관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뒤에야 기존 규정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인터넷 트위터에 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는 지난해 성전환자의 강제 전역 규정을 없앰으로써 이들의 복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군이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전환자들이 군에 끼치는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브랜든 루이스 비자이민국 국장은 27일 영국이 2019년 3월에 유럽연합 EU를 떠나면 영국과 유럽 사이에 이동의 자유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2019년 봄부터 새로운 이민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며 영국 정부는 이민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날 EU 이민자들의 비용과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의뢰한 가운데 루이스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년 9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루이스 국장은 영국이 EU를 떠나는 2019년 봄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끝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27일 인공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페르시아어로 불사조라는 뜻을 가진 우주발사체인 시모르그 로켓이 중량 250kg의 인공위성을 500km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발사된 로켓의 적재 중량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란이 2015년 서방 국가들과 체결한 핵 합의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서 개발되는 로켓 기술이 잠재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27일 예루살렘 소재 알아카사 사원에 복귀해 다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해 팔레스타인인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지난 2주간 이스라엘의 보안 강화 조치에 항의해 격렬한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사원 경찰에서 경관 2명이 살해되자 사원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조처가 이스라엘이 사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한국에서는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 행정부 내에서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내년에 신뢰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했지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북한 오늘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해상에도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7월 27일은 6.25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4주년이 되는 정전협정 기념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했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위협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4주년을 맞은 27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정전협정과 유엔군의 참전을 기리는 한국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며 세계인의 염원과는 달리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북한이 세계의 압박과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위험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하지만 한국민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총리는 참전용사들의 피와 눈물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고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는 참전국 대표 인사말에서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지역 정세와 세계 정세를 긴장시키는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수호와 6.25 참전종사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태국의 91살 분차이 디타쿤 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87살 시어슨 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습니다. 분차이 예비역 소장은 6.25 당시 육군 중위로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싸웠고 시어슨 회장도 캐나다 경보병여단 소속으로 가평 전투 등에서 싸운 참전용사입니다. 한편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최후 승리를 위한 단결과 자립정신을 갖자며 주민 결속을 독려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6일 평양에서 주황보고대회를 열고 적들이 오판하면 사전 통고 없이 핵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연설에서 적들이 핵선제타격론에 계속 매달린다면 이미 천명한 대로 무슨 경고나 사전 통고 없이 아메리카 제국의 심장부에 가장 철저한 징벌의 핵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지난 25일 조국 해방전쟁 승리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열린 육해공군 결의대회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최후 승리의 치르치를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북한은 6.25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일을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또는 전승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처럼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맞는 한국과 북한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60여 년 전 동족상잔의 비극을 마무리했던 정전협정은 어떻게 체결됐을까요? 김영광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It came on July 27th, 1953. While the communists signed at Panmunjom.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유엔군 수석 대표인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 중장과 북중 공산군을 대표한 남일 조선인민군 대장이 역사적인 한국 전쟁 정전 협정에 서명합니다.
General Clark in ceremonies at the UN base camp in Munsan.
이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펑더화이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각각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3년 넘게 한반도에 지속된 총성이 멎었습니다. 문산 유엔군 기지에서 협정에 서명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하는 클라크 사령관입니다.
We have stopped the shooting. That means much to the fighting men and their families.
하지만 정전협정은 협상부터 서명까지 무려 2년이 걸릴 정도로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6.25 전쟁은 서방뿐 아니라 옛 소련 정부 공식 문건에서 확인되었듯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은 사흘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순식간에 남한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유엔 연합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한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면서 1951년 초부터 38선 부근에서 서로 일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치열한 교전이 고착됐습니다. 이때부터 양측에서 모두 휴전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51년 6월 23일 야콥 말리크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유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전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면서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Soviet people further believe that the most acute problem of the present day, the problem of the armed conflict in Korea.
말리크 대사는 양측이 38선에서 철군하고 정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전력을 많이 상실한 북한군은 중공군에 크게 의존하는 형국이었고 펑더화이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은 신속한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휴전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미국 역시 국내 여론 악화와 늘어나는 사상자 때문에 휴전을 선호했습니다. 이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매튜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협상을 지시해 7월 10일 개성에서 양측이 첫 정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분계선을 놓고 유엔군은 양측이 맞서고 있는 지역, 공산군은 38선을 고집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협상을 재개해 우여곡절 끝에 군사 분계선을 현재 접촉하고 있는 곳으로 합의했습니다. 곧 정전협정이 체결될 것처럼 보였던 분위기는 하지만 포로송환이란 장벽에 부딪히면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공산군은 적대 행위가 끝나면 바로 포로를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정에 근거해 모든 포로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은 공산군 포로 가운데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이 5만 명이 넘자 인도적 차원에서 자동 송환이 아닌 자유 송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유엔군이 국제적십자사에 통보한 공산군 포로는 의용군을 제외하고도 13만 2,500명. 이 가운데 북한군에 강제로 끌려갔거나 공산주의에 반대해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이 수만 명에 달했던 겁니다. 반면 북한군 총사령부가 1951년 6월에 발표한 한국군과 유엔군 포로는 10만 8,000명. 하지만 북한의 한국군을 북한군에 다시 편입시키거나 강제로 주민명단에 편입시키면서 유엔군에 통보한 숫자는 11,5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포로 송환의 원칙과 규모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1년 넘게 지속됐고 전투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1953년 1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취임과 3월에 스탈린 사망, 중국의 저우 엔라이 총리 겸 외교부장이 부상포로 우선 송환을 미국에 제안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이후 부상포로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교환을 성공리에 진행했고 6월 8일에 새 포로 교환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선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분단이 영구화되고 미군이 철수하면 국가 안보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정전협정 반대운동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극단의 조치로 방공포로 2만 7천 명을 전격 석방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유엔군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맺지 않으면 휴전에 응할 수 없다고 버텼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특사를 보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키로 합의했습니다. 조약의 핵심은 한국 내 미군 주둔과 동맹이 공격을 받으면 공동 위협으로 보고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일주일 뒤인 7월 27일 마침내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제임스 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재임 시절 정전 60주년을 맞아 미군 방송에 정전협정의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armistice established the procedures to have an immediate ceasefire and a separation of forces.
정전협정이 즉각적인 휴전을 성사시켜 전쟁 중인 양측을 분리하는 절차를 확립했고 이후 전쟁 재발 방지에 기여해왔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이 정전 체제를 활용해 지금의 세계적인 지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1973년부터 정전 기념일을 전승 기념일로 바꿔 성대한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념일에 대표를 연설한 박영식 인민군 대장입니다.
7월 27일은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키는 제2의 해방의 날이며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에 종지부를 찍은 긍지 높은 승리자의 명절입니다.
서욱식 한국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저서인 북한 교과서 대해부에서 북한 정부가 학생과 주민들에게 정전 기념일을 미군이 북한에 항복한 날로 왜곡해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패전의 악몽을 떨쳐버리고 주민들에게 호전성을 주입하기 위해 정전 기념일을 전승일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부참모장을 지낸 브라이언 비숍 공군 소장은 과거 정전 기념일을 맞아 미군 방송에 전쟁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오늘의 남북한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let's look at Korea today. It is one of the best economies in the world. You can take a picture of a satellite map, satellite picture of the Koreas, and what you see across South Korea is.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국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를 야간에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면 한국은 모든 지역이 빛나고 있지만 북한은 암흑천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 탈북민 이민복 씨는 VOA에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는 북한 주민들이 6.25 전쟁의 진실을 바로 알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25 원인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은 증오를 없애는 거고 통일을 이룩하는 그런 전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전쟁 초기 참가자나 38선 주민한테 조용히 물어봐라. 조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나 미국놈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뭐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조용히 물어보면 그건 다 판단이 나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6.25의 근원이 이 김일성에 의한 북한에서의 침략이다라고 확신이 딱 들어가면요. 남한을 미워할 거 없고 미국을 미워할 게 없죠.
하지만 북한 정부는 27일 정전 기념일을 앞두고 다시 다양한 행사들을 열며 북한이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총성이 멎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면서 북한의 위협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017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을 통해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교전은 중지됐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에 중대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2만 8천 명의 미군이 남북한을 가르는 38선을 따라 강력한 동맹군으로서 주둔하고 있다며 주한미군과 나머지 미군 병력은 본국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고 해외에서 동맹을 확고히 방어하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변함없는 공약을 이행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은 냉전의 첫 대규모 충돌이었다며 정전 기념일을 맞아 공산주의의 확산에 맞서 한반도를 방어한 애국자들을 기리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려다 먼 이국 땅에서 생명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보존할 것을 다짐한다는 겁니다. 또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발발한 6.25 전쟁은 미국인 사망자 수가 3만 6천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진 전쟁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모든 이들을 조용히 기억하면서 용감한 노력을 통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를 증진시킨 참전용사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근거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2017년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다며 참전용사들을 예우하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적절한 기념식과 행사를 통해 이날을 엄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군사당국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구체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시급한 현안에 대한 인식을 갖고 회담 제의에 호응해 나오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이산가족의 아픔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미에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한을 두고 북한과의 대화에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에도 대화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화 기조 입장은 분명하며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관련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한연합감사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추정된 27일 현재 임박한 미사일 발사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27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한연합감시자산을 동원해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감시 장비를 통합 운용하며 면밀히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 대북 감시 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재천 실장은 이어 북한이 최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미사일 사출 시험을 했다는 미국 CNN 보도와 관련해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SLBM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 발사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발사 예상 지역의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식별된 평안북도 구성 일대엔 27일 오전 비가 내렸고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미사일 시험 발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번에 움직임이 포착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새로운 미사일이 실렸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된 미사일 가운데 아직 시험 발사하지 않은 두 개의 미사일 중 하나라면 단기간 내에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전개가 된 거라면 이번에 안 쏘고 한참 뒤에 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이동식 발사대 차량, 그러니까 그 지난번 열병식 때 보여주고 아직까지 시험 발사하지 않았던 것들을 전개했던 거라면은 단기간 내에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장 교수는 아울러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동향은 미국을 목표로 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만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도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은 지난 1일부터 하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군 하계 훈련은 무인기의 활동이 지난해보다 급증했으며 전투기 비행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류 소모가 많은 항공기와 잠수함 등의 훈련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현재 한반도 동쪽과 서쪽 바다에서 잠수함 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군 당국은 한국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에 대해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북 평화 정착과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에 대해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방정보 관계자들은 이르면 내년에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했지만 다른 정부 관계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광 기자입니다.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뉴욕타임스 신문은 25일 북한 정권이 이르면 내년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방정보국이 이미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담당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2018년 어느 시점에 신뢰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미 정보당국이 추정한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긴 겁니다. 미 정보당국자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온전한 ICBM 능력을 갖추려면 3, 4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정보국 관리들은 북한이 최근 여러 미사일 시험을 통해 기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특히 북한이 ICBM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4일 북한의 첫 ICBM 시험 발사 성공이 과거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오판으로 신중하던 정보 분석가들의 입장을 변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정보국에서 중앙정보국 CIA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기술자들이 ICBM 기술을 위한 주요 걸림돌들을 제거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정보당국자들은 25일 미 하원 정보위원회 비공개로 북한의 ICBM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엔 롭 슈퍼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국장, 국방정보국과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 관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부 당국자들은 국방정보국의 분석에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복수의 미 정부 관리들은 익명을 전제로 25일 로이터통신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다른 정부 분석가들은 국방정보국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ICBM 개발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한계를 1년 안에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북한이 아직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해 비행하며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폴 셀바 미국 합참차장도 지난 18일 상원총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4일 ICBM 비행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지만 미국을 타격할 정확성이나 성공을 자신할 어떤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however, am not sanguine that the test on the 4th of July demonstrates that they have the capac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with any degree.
한국 국방부 관계자도 한국 언론들의 미 국방정보국의 분석은 출처가 불분명한 성급한 평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ICBM 기술과 능력에 아직 여지를 두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려면 적어도 2,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와 다른 정보 당국은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콧 브레이 미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담당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ICBM 시험은 예상했던 이정표 가운데 하나로 정보 당국에 놀라운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브레이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ICBM 시험은 미 본토에 들이운 김정은 위협에 대한 우리의 시간표와 판단을 개선토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댄 설리번 미 상원의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n my goal and the goal of our military leaders and I believe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that we need to be ready.
설리번 의원은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과 미군 수뇌부, 미 국방부의 목표는 핵을 장착한 북한의 ICBM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굳건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이를 격추할 수 있고 곧이어 대규모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성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며 이런 점도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the activities of Kim Jong-un, including the recent assassination in an airport of his half-brother,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를 할 리 없다고 말하지만 이복형을 죽이는 등의 행동을 한 그를 이성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설리번 의원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 맺었던 상호 확증 파괴, 즉 핵 선제 공격을 한 나라가 곧바로 보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비이성적인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래스카주가 지역구인 설리번 의원은 최근 2017 미국 미사일 방어 증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 등 다층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 법안에 25명의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지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 lot of the disagreement on THAAD has been driven by the Chinese government.
사드와 관련한 미중 두 나라의 이견은 대부분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문제를 키우면서 촉발됐다는 겁니다. 설리번 의원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현재 중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어진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First, we need to increase the capacity, the reliability, and the efficiency of the existing ballistic.
케네스 토도로프 전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부국장은 미국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능력과 신뢰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도로프 전 부국장은 또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함께 정보 자산과 우주에서의 추적 능력,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사이버 공격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에 추가 대북 조치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독자 행동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중국의 대북 압박이 충분치 않다며 독자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made clear that we are prepared to chart our own course if necessary.
애나 리첼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개인과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방침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독자적 방침을 세울 준비가 됐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당부하며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던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치를 미온적으로 평가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앞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국가든 자국법에 근거해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외의 단독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전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경고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주목할 만하지만 고르지 않다며 더 많은 압박을 보기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China's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has been notable but uneven, and we'd like to see more of it.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설득하기 위해 고유의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또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미 CIA 국장의 최근 정권교체 시사 발언에 미국의 심장부 타격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북송을 경험한 탈북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던 박지연 씨는 도집결소로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면서 구타 등 무수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군관들이 군화를 신었잖아요. 무조건 그냥 때려요. 팔로 막 차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쌍욕 막 하고 그리고 그냥 주먹으로 막 머리 막 치고요.
박 씨는 노동 중 다리에 심각한 상처가 생긴 뒤 후유증으로 다리에 감각을 잃었고 고열에 시달렸지만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처럼 강제 북송을 경험한 탈북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땅을 다시 딛는 순간부터 가혹한 처벌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도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신문 과정에서 탈북자들에게 심각한 구타와 다른 형태의 고문을 조직적으로 자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문 단계에서 탈북자들이 기아 상태에 빠지도록 고의적으로 식량 배급을 철저히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제 송환된 사람들을 장기간 자의로 구금하고 여성들에게는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채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보통 강제로 낙태되며 강제 송환된 여성이 낳은 영아들도 살해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강제 북송된 뒤 구금 중에 강제로 낙태를 당한 지현아 씨가 COI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낙태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책상 위에 눕혀놓고 바로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혈이 엄청 심했고요.
COI 보고서는 식량이나 일거리를 찾아 중국으로 월경한 주민들은 대개 재판 없이 노동 단련대에서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구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국민이나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재판이나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일반 감옥에 수감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정원 관리들과 접촉하는 등 중대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서울의 북한인권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중국에서 한국행을 모색하다 체포된 사람들은 조국 배반죄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렇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비법을 경제로 교도소 가는 것 보담도 한국 가려고 했던 사람, 조국 배반죄로 잡힌 사람이 더 많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북한인권 백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며 노동 단련형보다 노동 교화형으로 더 많이 다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까지는 1차 북송의 경우 노동 단련대 6개월 정도, 2회 북송된 경우 노동 교화형이 주어졌지만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노동 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고 통일연구원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대외 수출이 크게 제한된 석탄을 국내에 공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내수용으로 들어간 석탄이 북한 경제에 큰 힘이 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수입 제한 조치로 수출길이 막힌 석탄을 내수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출용 석탄을 국내 시장에 공급할 경우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합니다.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 국내에 흘러들어가는 석탄이 북한의 이른바 자력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 do think that if coal is being pretty well constrained from an export market, then the redistribution of coal to domestic uses and domestic production processes might...
대외 판로가 막힌 석탄이 국내로 재분배되면 물가를 낮추고 산업활동을 북돋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했던 한국 경상대학의 정은희 교수는 내수용으로 공급된 석탄과 관련한 북한 현지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동안 수출이 너무 증대해서 무연탄 가격이 폭등해서 북한 주민들이 비싸게 무연탄을 이제 구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은희 교수는 대북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비싸게 구입해야 했던 무연탄이 요즘 싼 가격에 장마당에 나온다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윤재영 박사는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크게 줄면서 북한 내 화력발전소로의 연료 공급이 늘어나 북한 전력 사정 개선에 일조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의 중국 수출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되는 무연탄이나 유연탄이 늘어났다고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화력발전량도 예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전기의 수급 사정이 좋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석탄 공급 증가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순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내 석탄 운송 체제가 매우 부실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글쎄, 뭐 화력발전소에도 갖다 쓸 것이고 주민들에게 또 다시 그 배급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그 수송수단, 철도나 이 화물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개인이나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주긴 힘들고 상당히 재고량이 쌓인다고 봐야죠.
판로가 막힌 석탄을 국내에서 재분배 산업활동에 쓰려고 해도 운송체제가 부실해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산업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석탄 공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지적합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출산기 처음 오면 어떻게 해서 갈지 몰라도 결국 탄광 자체가 탄광을 탄을 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재생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북한 내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광을 오래 가지 못해요. 주민들 배급도 못 주게 되고 그럼 주민들 다 이탈하고 탄광 탄부들 다 이탈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 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데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수출용 석탄을 공급하는 탄광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기계설비나 자금 등을 투자받아 이를 활용해 생산활동을 이어갔지만 북한과의 교역이 중단되거나 줄어 석탄을 내수로 전환하면 이것이 불가능해져 석탄 생산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도 석탄을 내수용으로 돌려도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연탄이 이렇게 탄광에서 생산될 때부터 이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중국에 수출할 경우는 그 돈이 피드백돼서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식량이나 이런 게 나갔지만 이제 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북한의 뭐 국영기업체로 그 석탄이 설사 간다고 해도 거기서 탄광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어서 마지막은 이제 과거처럼 수답되는 탄광 생산량이 수답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출이 막힌 석탄이 화력발전소 등에 공급되거나 민수용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이나 시장 수요의 한계 등으로 수출 광업의 내수로의 전환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대북제재 2305와 2321호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약 4억 달러, 양으로는 750만 톤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추모식을 금강산에서 개최하겠다는 현대아산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물꼬를 터보려는 한국 측의 움직임에 줄곧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대아산은 다음 달 초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14기 추모식을 금강산에서 개최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북한이 거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현대아산 측은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27일 팩스를 통해 이번엔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아산은 추모식 개최를 위해 지난 19일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제출해 승인받은 데 이어 21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아태평화위원회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다음 달 4일 금강산에서 정 전 회장의 추모식을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아태평화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전달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공식 거부 입장을 전해온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는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민간단체의 북한과의 접촉 신청을 승인했지만 정작 북한은 이들 단체들과의 접촉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다른 민간단체들과는 달리 현대아산의 요청은 접수한 만큼 긍정적인 답변이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거부 통보를 해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민간 방북 사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현대그룹이 지난 2003년 8월 4일 정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 거의 매년 요청해온 금강산 추모식을 위한 방북 협조를 북한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엔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대아산 측이 아예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안 등 한국 측의 대화 공세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현대아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의 병행 전략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의도적으로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도록 유도하고 협상 국면에 들어가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경중 박사입니다.
북한이 그것을 확실하게 거부를 하면서 만약에 한국이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은 뭔가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일단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 단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는 현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관심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는 데 쏠려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의 모든 관심이 핵 개발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는데 해서 실전 배치, 대량 생산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어떤 전략을 짜고 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북한 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함께 주도했던 현대아산 정 전 회장의 추모식 개최 요청까지 거부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보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북한이 당분간 호응해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해상에도 오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다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평안북도는 흐리고 구름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0도. 남포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2도. 수풍 아침 기온 20도, 낮 최고 32도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30도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황해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와 용현, 개성, 사리원에 비 소식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8도. 용현 아침에는 23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개성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8도. 사리원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심포, 원산, 성진, 평강 등에 오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29도. 풍산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해상에도 오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터키 의회가 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의장의 복장에서부터 법안 토의 시간까지 다양한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터키 정부는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의회 운영을 방해한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뒤 터키 정부는 쿠데타 연루 세력을 소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터키 정부가 이를 이용해 반대 세력을 뿌리 뽑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셉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군 지휘관들에게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통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인터넷 트위터에 성전환자의 미국 복무 허용 여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는 지난해 성전환자의 강제 전역 규정을 없앰으로써 이들의 군 복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덤포드 의장은 대통령 명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전달되고 장관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뒤에야 기존 규정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27일 인공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페르시아어로 불사조라는 뜻을 가진 우주발사체 시모르그 로켓이 중량 250kg의 인공위성을 500km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사된 로켓의 적재 중량이 얼마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란이 2015년 서방 국가들과 체결한 핵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번 주 이란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 문을 열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 통합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어젯밤 성명에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앞서 통합법안에 북한 제재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별도 법안으로 다루는 것을 선호했었습니다. 그러나 코커 위원장은 하원의원들이 조만간 북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법안 처리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5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 통합제재법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상원은 지난 6월에 이미 러시아와 이란 제재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마련 중인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제재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백악관 측이 27일 밝혔습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신임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미 CNN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법안을 거부하고 더 강력한 제재법안을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측은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존 코닝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BOA에 그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백악관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데 의회와 협력하는 것이 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위원은 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루는데 강력한 수단을 쥐어준 것이라며 이런 제재 법안을 거부하는 건 이 같은 수단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27일 예루살렘 소자 알 악사 사원에 복귀해 다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다시 충돌해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지난 2주간 이스라엘의 사원 보안 강화 조치에 항해 격렬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사원 근처에서 경관 2명이 살해되자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조처가 사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B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